이 아침에는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유다인들을 향한 이 하만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이제는 그 집행만을 남겨놓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르드개는 이러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하여서 왕에게 한번 꼭 간청해 주기를 요구하죠. 왕에게 이 모든 위협에서 유다 민족을 건져줄 것을 대신 말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그러한 요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4장 11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간 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당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요청을 한 사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어떠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왕이 부르기도 전에 스스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왕이 요구를 들어주느냐 마느냐 그것은 다음의 일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 에스더가 당면한 위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설득하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하였고 에스더는 자기의 주어진 자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둘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살면 유다 민족도 사는 것이고 왕에게 에스더가 나아가서 죽으면 유다 민족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5장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왕궁 안뜰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뭔가 결연한 자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당당하고 의기충천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이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네, 이 그림은 1800년대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이거보다 앞선 시기에도 중세에도 많은 화가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실은 서 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눈은 감고 있고 거의 혼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두 시녀가 이렇게 함께 있고 에스더는 거기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이러한 묘사는 70인역 성경의 영향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에스더가 이렇게 두 시녀와 함께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고 또 특히 이렇게 기대어서 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금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봅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결연한 의지로 나아갔지만 이때 떨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내가 나아갔다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느냐 하고 불호령이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왕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에스더를 봤는데요.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왕의 마음에 간섭을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딱 바라본 순간 제가 여기 왜 와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리고 그에게 규례대로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졌고 이제 왕이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신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능성이 낮은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심으로 그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고 아직 유다인들의 이 민족적 위기는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 공동체인 유다인들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미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5장 초반이 제3일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3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멀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제3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바치로 올라갔던 날이 제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려졌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때가 또한 그 제3일이었습니다. 또 3일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물고기의 뱃속에서 육지로 나온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 3일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3일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제3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일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에스더가 살겠구나. 이 죽음의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마침내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도, 예수와 함께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우리의 결말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승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확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마침내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마치 유다인들이 그러했듯 실질적인 위협과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여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난관들이,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헤롯도 헤로디아에게 비슷한 약속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요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죠. 헤롯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에게 요한의 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기서 하만의 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하만을 오히려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또다시 왕은 똑같이 묻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하면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에스더는 즉답을 피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예, 죄송합니다.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더가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밀어두는 것이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다. 그때에는 제가 정말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요청을 내일로 밀어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이미 알고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사실은 큰 긴장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냥 또 내일로 미뤄지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자꾸 이렇게 미루지? 왜 잔치를 자꾸 이렇게 배설하려고 하지?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굉장히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잔치가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1장의 출발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잔치 자리에 대한 묘사로 에스더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왕후를 폐위하는 장면으로 1장이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 왕은 참 잔치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술도 참 좋아하고요. 그 흥에 아주 겨워서 막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일들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파인 그런 사람이 바로 야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잔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6달 동안이나 전국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7일을 더 연장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막 흥이 겨워가지고 또 잔치하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왕후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들라해라 했는데 왕후가 그 명령을 거절해버립니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또 이제 그 흥에 겨웠던 마음이 반대로 아주 극도의 분노로 바뀌어서 이 왕후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과 논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그 논의하는 것을 통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냐 하면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후를 폐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전국적으로 법령을 선포해서 모든 집안마다 남자가 그 집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 법을 내리십시오 하면서 조서까지 내리게 되는 일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자리는 굉장히 흥겨운 자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후인 에스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한번 베풀고 또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듣거나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잔치를 또 베풀었다가 왕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또 술에 취해서 실수한다거나 또 이상한 일을 벌인다거나 또 마침내 에스더마저 폐위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또 소망이 다 끊어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기와 긴장이 바로 이 잔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더더욱 이상한 것이죠. 에스더의 행동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 계속 잔치를 베풀려고 하지? 그것도 왕과 독대하는 잔치가 아니라 원수인 하만을 그 잔치에 자꾸 불러들이는 것이지. 지금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왕이 지금 절반이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은 당장 왕이 들어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또 여기서 내일이라고 밀어두고 있는 것인가? 너무 떨려서 긴장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전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략적 행동 안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대편에서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유다인들, 또 특별히 모르드개의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 또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왕후가 자기만 이 잔치에 초대해 주었다는 것,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해 주었다는 것에 아주 기분이 우쭐했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거의 왕과 동급이 된 양 기분이 우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지위와 부와 재물로 인하여서 아주 마음이 흡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모르드개였습니다. 모르드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만이 이렇게 그 왕궁으로 오가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움직이도 않은 겁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래서 하만은 그 모르드개 때문에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귀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걸림돌, 이 모르드개와 그 유다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람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자신의 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어떤 제안을 한 것입니까? 긴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긴 나무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개를 매다십시오, 내일 그렇게 하십시오, 말합니다. 원문상으로는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음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날, 내일 모르드개를 긴 장대, 20m가 넘는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이 하만의 분을 푸십시오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하방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얻지 못한 것,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마음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은 어떻게 조언합니까?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나봇을 죽여서라도 그 포도원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개가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드개를 먼저 빨리 처단해버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생명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 따위는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이 아니면 누가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내일, 다음날 아침에 모르드개를 나무에 만들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나뭇가지 딱 세워놓고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들을 진행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엔 내일 결판이 나겠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기느냐 아니면 하만이 이기느냐, 그것이 내일로 미뤄져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누가 멸망할 것인가, 내일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누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하만이 우세해 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쭐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계략으로 사람을 올무에 빠뜨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만에게 그 내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5장의 초반부에서 에스더와 또 그와 함께한 운명공동체인 유다인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가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내일이 오기까지에 악인들은 흥황하여서 그들 나름의 방법대로, 그들의 나름의 방식대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사람의 목숨 따위는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또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일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인들의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의인들의 가는 길에 때로는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것 또한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악인들의 괴계를 허용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악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 깨에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괴계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예수 안에서 맛봤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때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악인들이 여전히 오만방자히 행하고 꾀를 내고 우리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용되는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마침내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제3일에 그리고 내일에 죽음을 반드시 생명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승리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